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양반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지 노예인지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거를 본 적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연약하고 본래는 죄인이고 본래는 원수되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로 감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그런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품이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품이 있는 삶이 뭐냐는 것을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권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가 품이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고 비굴한 모습이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품이 있는 모습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품이 있는 태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고 늘 원망 불평 그리고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권위 다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복종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몰라서 늘 원망하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쓰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 민수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어요. 어떤 공동체 질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게 붙이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 4절에 다스리는 자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선을 행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제어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라고 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혹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 혹은 세상에서 사회 안에서도 여러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가 다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는 이거 불순종하면 혹은 어떤 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고 어떤 거룩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권위가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거나 대항하면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이렇게 도전하면서 불복종, 성경에는 불복종하다고 복받은 사람 많아요. 이를테면 바로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히브리 산파들 복을 받았죠. 불순종하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불순종하다가 복을 받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해서 다 무작정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아니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이 권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람직한 권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슨 해를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비굴한 자세도 아니고 그것이 뭘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품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종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품이 있는 모습을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보면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이웃사랑의 기준이거나 혹은 이웃사랑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는데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 하는 기준, 재일 수 있는 기준,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에 자꾸 강조점을 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랑의 기준 혹은 이웃사랑의 목표가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의 본능이죠. 본능. 그런데 그 본능에 가까워질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다 부정형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긍정형 명령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빛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성경은 늘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수준을 넘어선 욕심을 내는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 속에서 온갖 선한 일을 다 행해서 저 사람이 내 신세를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세를 많이 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의 빚이라는 거는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이 내 신세를 많이 지도록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게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품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혼자 힘으로 뭐든지 하고 아무에게도 신세 지지 않고 내 앞가림 내가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남을 잘 돌봐주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나는 또 이웃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가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깨를 빌려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좀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의 빚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잘 돌봐주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길러주는 그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해치고 남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에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품어주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는 표현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하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탕함, 술 취함, 은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 거죠.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빛의 갑옷 입고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